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의 문구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확신하면 사랑을 갈망하게 된다. 우리가 천국을 확신하게 되면 사랑을 갈망하게 된다. 진짜 천국을 사모하고 또 천국을 기대하고 또 천국을 가기를 확신하면 우리는 진짜 사랑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갈망하게 되죠. 또 천국을 바라보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된다. 이 세상의 전부이면 여기 이 땅의 전부이면 원수는 원수고 나는 나고 미워하고 살고 또 갈라서서 살면 되는 거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자라면 천국을 소망하는 자라면 그러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라 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이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관계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내 스타일, 내 어떤 감정 뭐 이런 것들 다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 때로는 내 성향이 전부 나와 정반대의 사람들, 또 만나기만 하면 왠지 이렇게 다투기만 하고 왠지 서로 얼굴 붉히는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우리는 살아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리저리 얽히고 설키면서 때론 사랑하다가 때로는 죽도록 미워하는 지경에도 이르게 됩니다. 평소 관계가 좋은 사람이라면 웬만한 문제는, 웬만한 다툼은, 웬만한 갈등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요. 평소 관계가 좋았던 사람은 괜찮아요. 그냥 와도 그냥 이해하고 품어주고 그냥 용납해주고 배려해주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과 갈등이 일어나면 이거는 완전히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과 내가 관계가 힘들어지면 그때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상처를 받는 일이 벌어지죠. 그럼에도 주님은 제일 실천하기 힘든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제일 실천하기 힘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그것이 좀처럼 되지 않잖아요. 여전히 쓴뿌리가 있고 여전히 앙금이 있고 여전히 배신감이 충만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정말 실현 불가능한 이상론적 말씀일까?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의 계명 중에 가장 어려운 계명을 저는 뽑으라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이 가장 어려운 계명이겠다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도 사랑하기 힘든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것은 정말 힘든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참 많이 사랑합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원수도 하나님처럼 사랑하기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원수도 하나님처럼 사랑하기.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진짜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있었던 것 아니죠. 십자가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원수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원수도 하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을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사랑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흉측한 죄인도 사랑한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요. 영원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도 사랑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해결 못할 심각한 죄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원수도 하나님처럼 사랑하실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원수를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렇게 확실하게 내게 와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도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성경의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이 뭘까를 고민해 봅니다. 그 사랑은 어떤 감성적인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느낌적인 사랑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또는 단순히 원수를 좋아해라 하는 정도의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원수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 그것은 뭐냐면 아가페의 사랑이지요. 아가페 사랑. 모두를 이해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고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그 사랑이고 또 아무런 보답을 구하지 않는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다면 원수도 하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는 우리가 전에 누구였는지를 깨달아야 되지요. 우리가 전에 누구였는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죠. 우리가 전에 누구였습니까?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도, 하나님의 은혜받을 자격도, 하나님의 축복받을 자격도 전혀 없었던 자였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죠.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말씀해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전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게 되었다는 거죠. 누가요? 원수되었던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완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더 이상 원수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말하시면서 우리를 다 용납해 주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게 되었단 말이죠. 십자가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먼저 발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랑 아래에 있는 거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의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용서의 법을 배워야 돼요. 여기서 제가 우리가 이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원수를 사랑해야 될 이유를 조금 찾아봤습니다. 대체 왜 사랑해야 되는가? 그랬더니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이 원수를 사랑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미움에 미움을 더하는 것은 미움만을 더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미움은 영혼을 손상시키고 성품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움은 치유되지 않는 암처럼 미움은 품성을 좀먹고 생명력을 앗아간다 얘기해요.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사랑만이 원수를 친구로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결국 원수를 변화시키고 원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있지 않고 사랑이라는 거죠. 그 큰 하나님의 사랑. 또다시 또 이유를 또 찾아봤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이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시 다른 자료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이 원수를 사랑해야 될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또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죄를 지은 사람을 바른 길로 선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명이 있잖아요. 그런 책임이 있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똑같은 은혜를 나눠줄 필요가 있어요. 베풀어야 되죠. 우리는 큰 사랑 받았잖아요. 우리가 큰 사랑 받고 우리는 하지 않는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베풀어야 되죠. 예. 그 다음에 하나는 나 자신이 악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래요. 나 자신이 악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보복을 해야 된다. 내가 받은 대로 내가 안 갚으면 해줘야 된다. 내가 다 갚아줘야 된다. 생각해 보면요. 나도 똑같은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이 없는 거죠. 똑같이 나도 받은 대로 그대로 갚아주겠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악한 마음을 먹어야 돼요. 악한 생각을 해야 되고 악한 행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요.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어디까지나.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없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나 편한 대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의 의지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친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열어줍니다. 근데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뭔가 굉장히 냉철합니다. 냉혹하지요. 뭔가 판단의 기준이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지 허버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부수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받은 상처로 인한 앙금으로 사람들과 원수를 맺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과감한 용서를 통해서 과거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과거로부터 자유함.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자유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앙금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쓴뿌리를 갖고 있고 그리고 기회만 되면 언제나 여전히 갚아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과거에 묶여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과거로부터의 자유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여러분 가슴에 원망을 품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 어떠셨습니까? 두고 봐라. 내가 그대로 갚아줄게. 이런 생각들을 품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셨습니까? 마치 무거운 짐을 내 가슴에 얹은 것 마냥 아주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용서는 분명히 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에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용서했을 때 어떤 결과를 경험하셨습니까? 가벼워지죠. 마음의 시원한 은혜를 경험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기 도문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결국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철저히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지요. 나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더라도, 나는 지금 용서할 기분이 아니더라도 주님이 그러하셨기에,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행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는 거죠. 원수 맺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원수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으로 대갚아주는 단계까지 나가야 합니다. 사랑으로 대갚아주는, 원수에게 사랑으로 대갚아주는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죠.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모욕과 수치와 배신감을 안겨주었던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갚아주는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죠. 44절 말씀해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무슨 얘기지요? 이 말은 이렇게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를 통해서 바로 사랑으로 대갚아주는 단계까지 이룰 수 있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는 내 의지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제부터 그렇게 해야지 하지만 그 마음 쉽게 바뀝니다. 그 사람 보기만 하면 또다시 그 촥 언저리에 숨겨져 있었던 그 쓴뿌리가 촥 올라오죠. 기도해야 되죠. 먼저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그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 상대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이 헤집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 상대방 때문에 내가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를 볼 때마다 사랑의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놀라운 은혜들이 부어지는 거지요. 기도가 없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기도가 없는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게 되면 온전한 사랑을 추구하게 됩니다. 완전한 사랑을 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도의 결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크고 작은 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원수들의 문제가 해결돼야 내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원수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나와 원수고 저 사람은 이래서 나와 원수고 늘 원수들을, 늘 적들을 만들어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는 거지요. 기도하라. 기도를 많이 해야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기도를 많이 해야 남을 용서하고 배려하는 힘을 갖게 되는 거지요.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내 의지를 갖고는 부족해요. 내 의지만 갖고는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원수를 사랑할 것뿐만 아니라 원수도 굴복시키게 되고 원수도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보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해서 거기까지 보는 거예요. 단순히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행위와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원수를 굴복시키고 그 원수를 변화시키는 데까지 주님은 의도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의 지혜서 탈무드에 보면 원수에게 복수하고 나면 심정이 좋지 않을 것이다. 복수한 감정은 통쾌하지만 뒷맛은 좋지 않다. 그러나 원수를 용서하면 흐뭇한 심정, 마음이 편안하고 용서에 대한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된다. 동의하십니까? 네. 원수에게 복수하면 당장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복수에 대한 후유증이 여전히 남는다는 거지요. 어쩔 수 없어요. 원수를 갚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끝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용서하면 용서의 사랑이 여운이 되어서 오랫동안 우리에게 감동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요.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다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이요. 다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요.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나간 모든 과거의 쓴뿔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결정적일 때 서로 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서로 관계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다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거룩한 은혜, 그것이 여운이 되고 정말 감동으로 남아서 여러분들의 삶을 날마다 행복하게 변화시키고 갈 줄로 믿습니다. 스페인의 철학자 그라시아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워하는 원수까지 사랑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적이 없어지게 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적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또 나를 대적하는 사람과 우리는 적을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44절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면 원수는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원수를 없어지게 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박해자가 없어지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사랑으로 대갚아주는 단계입니다. 영국의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가 하는 것이다.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는다. 내가 나한테 악하면 나도 너한테 악을 행하겠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악한 것을 선하게 바꾸고 또 악한 자에 대해서 선을 행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특히 자녀들을 향해서 자주 사용해야 할 세 마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오죽하면 너가 그랬겠어. 요 세 말이랍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오죽하면 너가 그랬겠어. 자녀들에게 요 세 마디만 잘하면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 아이들이 실수했을 때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너가 오죽하면 그랬겠어.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받아주면 아이들이 더 이상 마음의 상처를 갖지 않는 거죠. 마음의 어려움을 갖지 않는 거죠. 우리 부모는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내 형편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내 입장에서 생각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주시는 방법입니다. 무조건 믿어주시고 다 알면서도 속아주시고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뻔히 잘못된 줄 알면서도, 뻔히 실수한 줄 알면서도, 뻔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아가는 줄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시면서 속아주시고 오랫동안 기다려주셨어요. 그 사랑받은 자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나라고 하는 거지요. 내가 그 사랑받았다는 거지요.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결론을 얘기하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단순히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온전한 사람. 성경의 4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온전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원수에 대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가 원수에 대한 복수의 마음을 갈기 시작하면, 우리가 언젠가는 되갚아 주리라 라고 하는 악한 마음을 갖고 살게 되면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뭔가 어려지고 깨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실 때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45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악인이든 선인이든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든 동일하게 내려 비추어 내려주시듯이 원수까지도 하나님처럼 사랑할 때 우린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원수가 많습니까? 아니면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바라기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원수도 하나님처럼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